오늘 함께 봉독하신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옛 3일에 해외 선교부 김선민 목사께서 쓴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성도로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었는가, 바르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일종의 교만함이 마음 일부 한켠에 좀 자리 잡게 되진 않았는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고 그렇게 커왔고 또 많이 알고 있었고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이미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에 내가 왜 죄인이지?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 한켠을 좀 잠식해 버리고 있진 않았었는지 좀 고민해 보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다고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살려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과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질문들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보게 마련이죠.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전체 내용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세상을 또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정말 작은 자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 또 작은 억압받고 연약한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해야 할 백성.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독자들의 상황,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그 각자 그 지역이 흩어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억압받고 있는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보다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다르게 살려고 하느냐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든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든지 또 교회 다니면 뭐가 그렇게 달라야 하느냐고 불편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을 살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일상적인 고난 속에서 불이익도 당하고 험담도 당하고 거절과 따돌림도 당하는 그런 고난이 베드로전서 독자들의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 독자들에게 그들을 이겨서고 더 좋은 자리에서 그들보다 좋은 것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불공평의 길을 가신 주의 순종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도 순종과 순교와 핍박의 상황 같은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의 상황과도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궁금하게 만들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얻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는 경향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설명하는데 특히 2장 21절부터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전서 전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불공평의 길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더 확장해서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입은 성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왜 베드로는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3장 9절 말씀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부분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악하게 대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서 떠나기를 부탁하고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살펴볼 본문 13절부터는 그 대상이 교회 안에 형제들이라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배만 불리우고 세력을 키워서 힘을 가지고 도리어 세상을 짓누르고 싶어하고 또 세상을 짓눌러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이웃을 이웃으로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문제거리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더 착하다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더 믿을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참 소름 끼쳤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선한 양심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외칩니다. 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겠습니까? 성도의 길이 제사장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앞부분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왜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셀롯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셀롯이라고 표기된 말이 이 당시에 질럿, 즉 열심당을 의미해주는 말입니다.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누군가 하면 열심당, 즉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았던 사람들에 속해 있었던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몬은 열심당이었죠. 예수님을 쫓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는 체제를 전복시켜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된다, 로마와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이 정치 권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죠. 또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힘을 가지고 또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달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얻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열심당의 길을 가진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불의한 고난을 받아도 그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다른 방식의 열심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열심의 길이고, 오늘 13절에서 본 것처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해할 자가, 해칠 자가 누구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순히 바보처럼 착하게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만났을 때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1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절 상반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키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단지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 심령 속에, 성도가 심령 속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셔서, 거룩히 구별하여 모셔서 세상과는 다른 선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억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압박을 준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도라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왜 되겪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후벼파는 괴로움을 겪을 때 내가 누구라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평안을 잃어버린 마음을 왜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인을 따르는 성도를 통해서 그 안에 살아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없어지지 않은 거듭난 생명의 소망을 악한 사람들이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단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붙잡아 두고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다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도에게 이것을 세상에 설명해 주라고 주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소망과 믿음에 대한 변증을 어떤 태도로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세상 사람에 대한 태도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동시에 가져야 할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이 둘은 서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대가 죄인이라도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이 지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해집니다. 사랑과 겸손, 온유와 두려움으로 세상을 향한 제사장 역할을 통해 소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통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데 세상은 종교적인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양심이라는 언어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도리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언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점점 더 구별된 단어를 써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기의로 속박되고 포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살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이 쉽게 이해하는 양심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양상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도덕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이란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인 인식입니다. 선한 양심은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사람이 가지는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앞장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펴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선한 양심이 과연 무엇인가, 일반적인 도덕적인 양심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양심인 것이죠. 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어진 양심입니다.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어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양심이죠. 또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새롭게 된 이 양심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양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양심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우리, 성령께서 변화시키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성도가 허망한 행실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거듭난 심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양심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복된 양심, 선한 양심은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인 것이죠. 선한 양심으로 살 때 교회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 때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뀐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덕적인 양심마저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이해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듣는 양심으로 번역되어서 그 기준을 뛰어넘는 거듭난 심령의 회복에 회복된 양심이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선한 양심의 증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양심이 비추임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성도가 일반적인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인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진 17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일반적인 도덕적인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우리의 심령으로 그 양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대로 변화된 그 양심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참된 것과 참된 은혜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이라고 할 때 특별히 세상의 악과 부패한 양심에 대해서 회복된 양심이기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은혜의 강력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달아감으로 하루하루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람들 세상의 입장에서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일상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 사람이구나,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날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머름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의 그 양심, 세상의 것들로 무너지지 않고 그것들의 가치에 넘어지지 않고 변화된 심령, 변화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의 심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